신조 교재 제27쪽 셋째 넷째 교리 17항 은혜의 방편을 보겠습니다. 27쪽에 있는 셋째 넷째 교리 은혜의 방편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의 생명을 낳으시고 붙드시는 전능하신 일을 행하실 때 방편 없이 하지 아니하시고 방편을 사용하시며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와 선하심을 따라 이 방편을 통해 그분의 권능을 행하시기로 뜻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실 때도 결코 복음의 사용을 제외하거나 무너뜨리지 않으신다. 지극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중생의 씨와 영혼의 음식으로 세우셨다. 이런 이유로 사도들과 그들을 이은 교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모든 교만을 낮추기 위해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건히 가르쳤다. 그러함에도 있어 복음의 거룩한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 성례, 권징의 시행 아래 두기를 저버리지 않았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하신 기쁘심으로 짝지으시려 하신 것을 나눔으로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려 들여서는 안 된다. 권면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더욱 기꺼이 행할수록 이 하나님의 은택이 더욱 분명히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며 그분의 사역이 더욱 곱게 전진하기 때문이다. 방편들과 방편들의 구원하는 열매와 효과로 인하여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 16항에서 중생의 은혜를 통해서 되살아난 의지가 신자 안에 어떻게 발휘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무엇을 뜻하고 원한 바를 행할 수 있는 누구의 강요나 속박이 아니라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탁월한 존재로 지으셨는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까지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신 것은 전인격적 순종을 통해서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최초 주셨던 신적 생명을 지속적으로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간의 지정의가 다 타락하고 부패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조차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의지가 무능하다, 부패하다라는 말은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선한 것을 소원하고 그 소원하는 바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의지를 갖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의 죽어있는 자유의지를 되살리셔서 획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인간의 욕구와 의지를 변화시키시고 또 영혼의 적극적인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세밀한 이해를 갖게 하시고 명료한 지식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듣게 하시고 또 정서와 의지를 다해서 주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듣게 하시는 그리하여 노예로 만들었던 육체의 악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이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바대로 은밀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특별히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중생의 사역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은 중생에 관한 우리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넷째 교리 12항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없이 이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신다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100% 인간의 일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이죠. 이제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생이 우리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인간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100% 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 편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실 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일들을 행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수단과 방편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죽어있는 한 영혼을 그냥 살릴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일들을 행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17항에 보시면 얼마든지 주권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실 때, 중생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의 방편을 반드시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도 얼마든지 그냥 있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 아담과 하와를 지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남녀와의 결혼관계 안에서 인생을 만들어내시는 것처럼 결혼제도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인생을 어떤 수단과 도움 없이 그냥 있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방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때로 주부들이 밥하는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밥 안 하고 좀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지요. 얼마든지 먹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 40일 40주야를 물도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40일 금식하려면요 물은 먹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먹지 않고 그냥 살게 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이 음식을 통해서 그리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신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떤 수단과 방편을 사용하지 않고 살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17항에서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을 과연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가, 마땅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의견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신비주의자들의 의견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은혜와 은혜의 방편은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외적인 방편과 수단에 절대로 의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아니면 성례, 즉 기록된 말씀이라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과 같은 이런 성례는 우리가 이미 받은 내적인 은혜를 가리키고 드러내는 것에 불과할 뿐 하나님께서 성찬이나 세례나 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거나 거듭난 영혼의 은혜를 더하시는 일들은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편적으로 어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말씀을 별로 잘 읽지 않고 그 다음에 성례를 터부시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그냥 이렇게 입신해서 기도하면서 뭔가 번쩍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자들이 은혜의 방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와는 달리 로마 가톨릭 주의자들은 은혜와 은혜의 방편을 매우 긴밀하게 함께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로 엮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십차량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달라요. 개신교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일이 목사 없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꼭 목회자가 없다고 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거 아니죠.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제 없이 절대로 미사가 드려질 수 없어요. 그래서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 군목이 있는 곳에도 예배가 드리지만 군목이 있지 않은 곳에도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미사는 군 신부죠. 군인 신부가 없이는 절대로 미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과 중보자로서 사제가 그 기능을 감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그들은 성찬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세례 얼마나 중요시해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찬 없는 구원, 세례 없는 구원은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극단적인 견해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께서 외적인 수단 없이도 분명히 은혜를 베풀 수 있지만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은혜의 방편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 없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상적으로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의 방편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 좋은 예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유아들. 그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각이 없습니다.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중생케 하시는 성령 역사가 그에게 임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경우 복중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설교나 혹은 성례와 같은 은혜 방편 없이도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되게 하실 때 한순간 뭐 탁 쳐서 어떤 일들을 갑자기 행하여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람을 바꿔놓는 그런 일들은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언약의 가정, 믿는 가정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중생한다 그래요. 이걸 흔히 가르쳐서 이제 가정중생론이라고 말하지요.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중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 서약을 할 때, 유아 세례 서약을 할 때 부모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 아이에게 정당한 것을 가르치고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고백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를 주실 때는 은혜의 방편을 분명히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맛있는 음료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주는데 음료를 어떻게 줍니까? 담겨있는 그릇에 음료를 부어서 그러니까 그릇에다가 음료를 부어서 주지 그냥 주는 법이 없죠. 하다못해 물을 먹을 때 말이죠. 손을 가지고 퍼먹든지 아니면 입으로 핥아먹든지 어쨌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의 방편을 분명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은혜의 가장 첫 번째 방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잘 알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학자들이 17항에서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중생의 씨와 영혼의 음식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분명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7항에서 말하는 복음은 단순히 기록된 말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설교된 말씀, 즉 선포된 말씀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들은 바라고 말했으니까 우리는 다름 아니라 사도 바울 일행이지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은 그냥 성경을 읽어주는 말씀이 아니었고 그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말씀을 이렇게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풀어 설명하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만 은혜의 방편이냐? 그렇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혹은 때로 저희들이 화요일 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과 책과 같이 속으로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이런 일들이나 혹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17항을 다시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타나지요. 사도들과 그들을 이은 교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모든 교만을 낮추기 위해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건히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라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설교만이 아니라 비단 선포된 복음의 설교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혹은 그룹으로 가르치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가톨릭 교인들은 은혜와 은혜의 방편이 매우 밀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은 어디까지나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지 은혜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구원의 유효적 원인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구원의 수단적 원인은 믿음과 회개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지만 믿음과 회개라고 하는 수단적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죠. 따라서 거듭나게 하는 그 원인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디까지나 거듭남의 수단이지 거듭남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런 표현들도 다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 거듭남의 수단이지 거듭남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앞서 제가 인용했지만 야호서 1장 18절에 잘 나타납니다. 그가 그랬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리하여 거듭남의 원인은 하나님 그분이고 거듭남의 수단적 방편으로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어디에서 잘 나타나는가 하면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빌립보 지방에 가가지고 사도바리 복음을 전했던 루디아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에게 가가지고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겠다. 그렇게 누가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요. 주께서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받아들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바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 안에 어떤 힘의 작용, 어떤 지력이나 죄송합니다. 루디아죠. 루디아 안에 어떤 지력이나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본문에 근거해서 이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루디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을 공경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래 공경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얘는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고넬료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시면 고넬료도 하나님을 공경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시잖아요. 이 사실은 성령께서 신령한 빛을 우리 심령에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복음을 대신하지 않고 복음은 성령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각각 다른 방향에서 역사하지만 동일하게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을 함께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일은 제쳐놓고 성령만을 내세우는 이 광신적인 신앙생활이나 혹은 성령님은 제쳐놓고 말씀만을 내세우는 이성일변도의 신앙생활, 이 둘은 다 옳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 없이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성을 사용해서 말씀을 주의 깊게 깨닫고자 하는 이런 또 노력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복음이 잘 귀에 들리지 않는다 라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런 고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설교를 들을 때 쓰고 혹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했던 설교를 거의 한 6, 70% 풀어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여러분이 만약에 주의 집중해서 설교를 들으신다면 그런 일을 한두 달만 하신다면 복음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핑계는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말씀이 잘 안 들어온다라는 분들은요, 그냥 처음부터 시종일관 느슨한 자세로 설교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보통 덜 느슨하고 그 다음에 졸리는 태도로 설교에 참여하는 예배 참여하는 그분이 보편적으로 복음의 은혜에서 떠나 있어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제대로 전해야 되고 말씀을 받는 자들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듣는 이런 주의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눈도 열려있지 않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해요. 믿으라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고 또 상대방도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라면 복음을 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실 때까지 그냥 두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 그리고 복음을 받지 않는 이 죄를 아주 심각한 죄로 여기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의 말씀 또 설교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 있는 여러분들은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되고 또 설교를 전하는 저와 같은 복음 전도자는 아무리 내가 말씀을 열심히 전해도 성인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한 한 말씀도 들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청산유수처럼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신학적 주제를 잘 설명해도 그 말씀을 받아듣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각 사람에게 주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은혜와 구원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영혼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공헌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말씀 그 자체만으로 그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간의 영혼에 영적 생명과 말씀을 받아듣고자 하는 영적인 욕구를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해도 그 말씀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리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사람을 자라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음식을 주고 그 다음에 건강 음식을 줄 수는 있어도 실제로 자라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중생과 영적 성장의 방편으로서의 복음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무엇보다 또 복음을 전하는 저 같은 전도자는 말씀을 신실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복음에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거스르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돌을 던지든지 딱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떤 설교, 어떤 복음이 많이 전해집니까?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복음. 그 복음이 많이 전해지죠. 소비자 중심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물건을 팔 수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니까 복음을 받는 성도들이 귀에 좋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모여오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참된 복음을 듣기가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호텔이 아닙니다. 잘 주무실 수 있도록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편의처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과 동시에 영적 전쟁터입니다. 한 영혼이 죽고 사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이 방편을 잘 사용해야 되죠. 두 번째 은혜의 방편은 성례입니다. 성례의 특징은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다 하는 것이지요. 주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도 말씀에 종속되어 있지 말씀의 권위를 넘어설지 못합니다. 말씀 없이는 어떤 의미나 효력을 지니지 못하는 것이 성례가 가진 한계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성례를 누가 실행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 없는 성례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성례는 믿음 자체를 일으킬 수는 없고 복음을 통해서 일으켜진 믿음을 강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보편적 다수에게 선포되지요. 그러나 성례는 세례 교인들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지만 성례는 개별적으로 전해지죠. 오늘도 저희 교회가 성찬 예식을 행했지만 사실 저희 교회도 교회당만 좀 크면 성찬상을 따로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보통 조국 교회는 성찬상을 앞에다가 만들어 놓았죠. 그러나 보통 개혁 교회는 그런 식으로 이와 같은 강대상과 비슷한 상을 놓지 않고 실제로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둘러 앉을 수 있는 큰 테이블을 강당 앞에다가 놓았습니다. 그래서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조로 나와가지고 그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그 다음에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요. 그리고 떡을 받아갑니다. 그때 목회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떡은 당신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당신을 위해서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고 반드시 말을 하지요. 그래서 성찬 예식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권징도 은혜의 방편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은 오늘은 약하기로 하고 한 가지 제가 이 내용을 살피면서 주목했던 것은 기도가 은혜의 방편에서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읽어보시면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그 다음에 성례와 기도죠. 그런데 도로트 신학자들은 기도를 은혜의 방편에서 빼어버렸습니다. 왜 기도는 은혜의 방편에서 뺐을까? 그것은 기도가 가지고 있는 기도는 주관적인 우리의 반응이잖아요. 말씀, 성례, 그 다음에 권징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객관적인 수단인 반면에 기도는 우리의 행위로 있거든요. 우리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이 자칫 잘못하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도로트 신학자들은 기도를 은혜의 방편에서 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사용할 때 얼마나 자의적으로 우리 중심적으로 기도를 사용할 때가 많습니까? 보통 언제 많이 기도합니까? 정말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금식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고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적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때 보통 은혜 방편인 수단을 사용하잖아요. 이런 예들을 봐서라도 기도를 왜 도르트 신학자들이 은혜 방편에서 뺐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학자들은 기도를 마치 믿음과 회개와 같은 열매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방편에서 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이 사상에 많이 쩌들어 있기 때문에 무슨 100일 기도, 40일 금식 기도 이런 것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기도를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되죠.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주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수단이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고 주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로서도 최선이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지만 그러나 주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면 첫째로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되지요. 한 영혼이 언제 중생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언약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이 아이가 언제 출생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면 언제라고 정확하게 대답은 못하지만 분명히 변화는 일어났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아이가 중생하게 된 것은 어쨌든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이고 부모의 기도를 받았기 때문이고 가정예배를 들었기 때문이고 자신들이 매일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중생한 것이지 만약에 그 영혼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었더라면 그 영혼은 절대로 중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저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간혹 묻습니다. 성경을 몇 장 읽는가 물어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읽는다라는 아이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읽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그 아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요즘에도 성경 많이 읽니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을 안 읽는데요. 왜 그러면 작년에 많이 읽었느냐 성경 퀴즈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의 마음에 없는 것은 자녀의 마음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일들을 태만이 하는 한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는 일은 묘연한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또 하나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앞서도 말씀드렸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기만 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생각은 잘못했다 그랬죠. 기계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기는 해요. 그러면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기만 하면 아이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무엇이 빠진 것이지요? 어거스틴의 어머니와 같은 모니카의 기도. 기도가 빠진 거죠. 하나님의 궁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빠진 것입니다. 내가 사용했기 때문에 아이는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으실 것이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하이 칼비니즘.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작정이 있는 한 내 아이 분명히 구원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지 않다면 그 영혼은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또 반면에 내가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영혼이 변화될 것이라는 이 생각도 잘못된 것이죠. 따라서 양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 방편을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고는 생각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은혜 방편을 사용했기 때문에 반드시 모종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생각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사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그토록 사모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역자요 성령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설교의 능력이 성령과 결합되어 있어서 설교를 하기만 하면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좋은 예가 아테네의 경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왠지 회심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복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의 방편과 수단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자동적으로 결과를 보게 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바울은 알았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복음 전도자는 자신이 알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아울러 하나님의 도우심과 궁의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실 때 그냥 이성적인 어떤 작용만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할 때 믿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이 부모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의 딜레마가 있는데 그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지요? 믿는 가정에 태어나긴 했지만 회심의 증거를 보이지 않는 경우.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요, 어려움이죠. 신앙교육을 그렇게 부지런히 해도 거듭나지 못한 경우 도대체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첫째는 믿는 부모랄지라도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부모 자신이 져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은혜의 방편을 나름대로 사용한다고 했으나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그때는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고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거듭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주 전에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가정을 잘 다스린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혹시 자녀가 거듭나지 못한 이런 경우에 그 책임을 반드시 부모에게만 물릴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결혼하면 자녀를 낳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결혼했다고 다 자녀 낳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결혼하지 않으면 자녀 낳을 수 있습니까? 자녀 낳지 못하지요. 반드시 결혼을 해야 자녀를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한 영혼이 회심하고 거듭납니다. 그러나 은혜의 수단을 사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한 영혼이 거듭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지요? 우선은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이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할 때 기계적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 영혼이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세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방편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신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주권적으로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신비한 방식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실 수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정상적으로 통상적으로는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때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선택 교리를 우리의 게으름을 피하는 그런 핑계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주께서 부지런히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라 말씀하였지만 때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이해와 어리석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상적인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여서 참으로 주께서 복주시는 그 귀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될 수 있도록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당한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귀한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게 하시되 내가 이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또한 내어버리게 하시고 부지런히 주의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면서도 주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는 한 내가 씨를 뿌리고 또한 농작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한 식물이 자라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열심히 노력을 다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농부처럼 그렇게 주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그리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